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다 같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다는 기억을 못해도 요 단어 하나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개구리. 요 단어는 예,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설교는 저는 성공한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개구리와 같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참된 기도도 안 하고 참된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4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44장에 들어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1절에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1절 접속사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3장에서 아이고 이런 녀석들 말들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4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나 이제 에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택하였다. 그래 말은 안 듣는 건 맞는데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1절에 벌써 말을 안 듣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죠. 아, 이해가 안 되죠. 말을 안 들으면 안 택하면 되잖아요.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데도 내가 택했다 그러면서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장에서 야단을 치셨지만 44장에 들어와서 마치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듯한 이야기.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 당시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가야 되겠어요. 그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는 대가를 치러야지, 야단 맞아야지. 그런데 요거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독거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택함 받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택하였다,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냥 뽑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엌에 가면 머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요 컵을 가지고 오거든요. 요 컵에다가 이제 설교할 때 목마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 가지고 와요. 자, 이게 특별나서 갖고 오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게요, 이렇게 움푹 파져갖고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에가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요. 코가 안 닿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들 중에서 거기 있지 않고 선택해 온 거예요. 제가 주중에 교회 나왔을 때에 목이 마르면 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이거 안 써요. 아,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홀리하거나 뭐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이거는 강대상용 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뽑아놓고 아무데나 내팽겨 준 것이 아니라 뽑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무리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정리할게요. 앞에 자막으로 만들었는데 선택은 분리를 동반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분리를 시키는가 하면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과 같은 내용이죠. 나시린은 분리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거룩을 명령하셨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분리하다예요. 구별되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냥 뒤엉켜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들을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밥을 먹고 다른 자동차를 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예 달라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아수르가 정복해 쳐들어왔다가 오랜 세월 동안 뭐 이러고 저러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이제 갔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요. 그러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과 2절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을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누가 얘기한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이 모태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브라함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창세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예레미야도 써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면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왜 모태라고 하셨을까? 왜 모태라는 말을 썼을까? 아니 그냥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바울식으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모태가 뭐예요? 못한다가 아니고 엄마 배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아재 개그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웃으시는 분은 어쩌시라고. 아무튼 모태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독거리는 부드러움을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팔로는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말 들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딱 두 번 매를 맞았거든요. 한 번은 손바닥에 매를 맞고 한 번은 종아리에 매를 맞았어요. 이게 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종아리 맞은 게 처음인데 종아리를 맞고 제 동생하고 연년생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빨리 가서 자! 이 한마디 깨갱거리고 들어가서 자는데 아픈데 잠이 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러면 불은 꺼야 되고 둘이서 그때는데 이제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 뚫고 오는데 그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는 척 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와가지고 맞은 종아리 쪽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치시면서 그 위에다가 뭐를 발라줘요? 안티프라미를. 더 아파요. 따가워요. 근데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데 그거 따갑다고 깨면은 돼야 안 돼요? 더 맞을까 봐 못 깨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야단을 쳐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세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 도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부드러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자, 즉 창조하신 분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근데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 기댈까요? 안 기댈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돈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아, 그러면 아빠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개뿔. 그럴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아빠가 없는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세요. 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노라라고 해서 2절 중간에 가면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 한글 성경은 나의 종 야곱이 먼저 나왔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오는 줄 아세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먼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fear not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탁이 아니에요.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 이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지난밤에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됐는데 갑자기요 제 서재 옆에 이제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번쩍이면서 섬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쾅 하면서 큰 폭발음이 났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에 개는 깨갱거리고 막. 그래서 이제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알람도 울고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사실 은근히 걱정돼야 안 돼요? 은근히 걱정되죠. 그럴 때 걱정 안 하면 그건 강심장이죠.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본 거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에 뭐 누가 당신 몸에 뭐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걱정하지요. 그게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쪼개지고 하늘이 그냥 깨지는 것처럼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근데 나는 죄를 지어서 이거 해결이 될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의심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절 말씀의 끝에 가보면 나의 종 야곱, 그 다음에 나의 택한 뭐라고 그래요? 여수룬이라는 말을 해요. 여수룬. 야곱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약탈자예요. 그렇죠?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종 야곱아 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여수룬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수룬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야곱아 이 말은 맞아요. 약탈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대조되잖아요. 완전히 컨트라스트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죠.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거 안 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퍽 하고 환도 펴치시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은 약탈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오래전에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여수룬이라고 부를게. 내가 이제는 의롭다라고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덩이 속에서 엉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수룬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바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LA에서는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 이런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티네이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부모들이 별의별 거를 다 하겠죠. 내가 지시라고 그럴 뻔했어요.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하기 힘들죠. 마지막 선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실리티로 보내는 거예요.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원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 자녀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근데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조금 힘들기는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잘 겪고 마약 잘 끊으면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대학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자녀들에게 너 대학 다시 가서 네가 원하는 공부 맞아 끝날 수 있어.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수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야.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거든.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가면 회복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3절 첫 번째 부분에 사실 여기도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2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말란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까지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마른 자, 마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갈급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 부모는 알아야지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잠시 어려운 일을 만약에 겪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까지 우리 각오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기다려야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물을 부어주신다.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너의 자손에게까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4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4절에 두려워하지 않음의 결과가 있는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냥 잡초들이 있는데 풀 가운데서 솟아난대요. 시냇가의 버들처럼 된대요. 제가 가끔 게러웨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근데 제가 좀 힘들고 좀 지치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는데 러플린을 갑니다. 러플린을 가면 좋은 게 뭐냐면 강이 있잖아요. 콜로라도 강이 쫙 흐릅니다. 그 콜로라도 강에 거기요 그 갈대 쫙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120도 130도 돼도 절대로 안 시들어요. 왜 안 시들어요? 물에 심어 있으니까. 절대로 안 시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즉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푸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솟아나기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도구 중에 스프링 있잖아요. 볼펜에도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쭉 압축되어 있다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움츠려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아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괴로운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스프링 업 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이 있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단어를 붙였죠. 뭐라고 붙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스프링 업 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제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고백이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 5절 말씀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또 한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서 개인 개인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의 고백인데 이것은 마치 개인인 것 같지만 예, 개인의 고백이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 개인 개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그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삼중 고백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삼중적인 고백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수거 중에 belong to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영어 시험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칠 때 다른 거는 다 틀렸는데 요 수거는 맞췄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저에게 전도사님이 저에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영어를 써가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belong to Jesus라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long to라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belong to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I belong to the Lord 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모인 사람들도 있고 카톡으로 들으신 분 계시는데 어저께 우리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편 71편이었는데 시편 71편은 백발의 노인이 부르는 찬송이었거든요. 근데 이 백발의 노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몇 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이거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그러면 아니 난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주저앉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시편 71편의 백발의 노인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어느 설교집에서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게 바로 문신입니다. 태투입니다. 내가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다 쳐박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은 레위기에 보면 몸에 새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내 기미한 기억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께 속해 됐다라는 것을 각인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결단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일은 안 속하고 그러실래요? 오늘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일은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 갈 거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빼버리고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앞뒤 문맥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 이게 지금 유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범위가 이스라엘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신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아시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났을 때,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 핍박이 났을 때 한 부류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긴 얘기를 짧게 줄여서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 없는데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헬라 문법의 여기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맞아, 쟤 내 사람이야.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라스베가스 장독에 있는 아무개 목사도 포함해갖고 저 다 가짜인 것 같아요 라고 막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재판관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죽은 거 맞아요 라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